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공식적인 그 명칭은 사실 장애우라는 표현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장애인, 사람인자로 부르게 돼 있죠. 옛날에는 장애자 그랬어요. 그 자자는 좀 이렇게 붙이기에 거북스러운 표현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인식의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3.1교회가 특별히 이 시대에 맞물려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만큼 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또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의 눈을 뜨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한복판에 항상 이 예수님의 눈물과 관심과 마음이 머물렀던 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일상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모든 역량을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걸음부터 떼면 이미 시작은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극렬사역부가 이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포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포럼을 했습니다마는 뜻밖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5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또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혹시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어느 복음서인지 아십니까? 예,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왜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제일 짧죠. 16장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분량이 작은 것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후대에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가 원자료인 마가의 자료를 가지고 덧붙이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도 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고 이렇게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가복음에 어려운 것은 마가가 굉장히 성격 자체가 심플했던 것 같아요. 생략한 언어나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사복음서를 사실 세밀하게 대조해봐야 전체 그림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가복음을 좀 보겠는데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기져 줄여있는 상태에 빌립이 가서 사먹게 합시다 라는 제안에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한 아이의 한 끼 식량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청중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리더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궁핍을, 허기를,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름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챙겼어요. 얘들아,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낸 후에 가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다 돌려보낸 후에 오랜만에 홀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올라가 있으셨죠? 산에 올라가서 오랜만에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면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홀로 오랜만에 시간을 아버지와 교제 중에 있었고, 그 틈에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표현이 조금 부풀려서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바다 같은 바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호수 정도의 규모인데 이렇게 이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다가 이제 이를 만납니다. 이제 그 장면을 조금 보도록 하십시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47절도 장면을 정확하게 두 군데로 나누죠. 제자들이 탄 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다가 어떤 사연으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배가 뒤뚱뒤뚱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태에 계셨다, 육지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은 사실 뭘로 설명하냐 하면, 에베소서의 이 아네모스라는 말은 풍조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상 풍조를 얘기합니다. 그 그림을 그대로 대입시켜 보자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풍조의 제자를 태운 공동체가 뒤뚱뒤뚱거리고 진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겁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자, 그때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랬나 한번 보십시다. 49절 다 같이 시작. 네. 자, 이제 좀 앞을 보세요. 이제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러면 노젓는 일이 괴로웠나요? 아니면 바람 때문에 괴로웠나요? 노젓는 일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배를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람인데, 말하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풍조를 말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제자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기 항상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행동하심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이거를 또 너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처럼 의미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실제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왜? 파도도 바람도 조정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린 앞서 마가복음 4장에서 봤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봤어요? 못 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뭐라 그랬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겁먹어가지고 헛것을 봤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외침 속에는 유대인들이 갖는 개념 때문에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못된 것들이 다 어디서 올라오도록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고라사 광인 사건 속에서도 그 고라사 광인에게서 나온 군대 귀신이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들이 어디로 내달리죠? 바다로 내달립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다에서는 항상 더러운 마귀의 손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모든 바람들이 사탄의 역사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다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이 제자 공동체는 당연하게 뭘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까? 유령과 사탄의 장난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봤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세상의 문제가 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다 봐요. 보고 있는데 제대로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를 못 보고 의미를 못 보고 가치를 못 본다는데 우리의 한계가 맞다 있죠. 그것이 제자들이 직면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고도 못 보게 만들었을까요? 풍랑입니다. 세상 풍조입니다. 너무 우리는 안 볼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보고도 못 보는 경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넘어진 자리일 수가 있어요.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못 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태 기자의 기록을 조금 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좀 보십시다. 22절. 똑같은 사건이죠?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기 재촉하사라는 말은 단련시키다, 일부러 연습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낭카조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뱃길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누가 명령하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도록 명령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가도록 명하신 길인데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바다 위에서. 그게 우리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신자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그러죠? 이럴 수라니요. 얼마든지 풍랑이 붑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 차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개인적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뱃길도 주님이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뱃길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는 바다에서는 지금 제자들을 태운 배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까 마가의 기자는 정확하게 뭐라 그랬죠? 주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늘 풍랑을 만나 흔들거리는 제자 공동체의 곤경과 환난과 슬픔을 외면치 않고 모른 척 안 하고 보고 계셨어요. 마가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 기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보시고라는 말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현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인데 무엇이 기다렸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해주죠. 성령님은 잘 단단히 마음을 무장시켜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지금 재촉하사라는 말은 이 제자들을 어떤 부분을 분명히 훈련시키고 연습해야 될 항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커리 속에 어떤 항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백기를 재촉하신 거예요. 등을 떠밀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보통 히브리적 개념으로 새벽 시간인데 새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장 칠흑 같은 시간의 꼭지점이면서 이제 새날이 오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교차로에 서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시험 속에는 바로 그 시험을 당할 때는 칠흑 같아요. 한밤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답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위도 안 보이고 아래도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어떤 새로운 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교차로예요. 밤사경에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만 견디면 새날이 와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역시 여기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기록해놨죠.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서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자, 요 장면이 마가가 생략한 장면이에요. 여긴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이 명시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리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격도 그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처음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귀신이다 하고 공포에 붙잡혀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놀랬지 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면 송태근이 같으면 아이 깜짝이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이 간 떨어질 뻔했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베드로도 웃기지만 더 웃기는 건 예수님이에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9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일이 생깁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32절을 잘 보시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로 향하여 걸어갈 때 바람이 그친 게 아니라 여전히 바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그 바람이 뚝 끊어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표면적인 성경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 걸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번 걸은 겁니다. 두 번 걸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앞을 보세요. 제가 꼭지점을 찍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바다예요, 앞이. 바다인데, 지금 여기 제자들을 태운 배가 풍랑에 일렁거리고 있어요. 왜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선생님이면 나를 명하사 걸어오라 그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걸었다고요? 못 걸었다고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분명히 걸었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본 적 있어요? 없죠? 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요.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내밀고, 뒷발 빠지기 전에 앞발 내밀고. 누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내밀고, 뒷발 빠지기 전에 앞발 내밀고. 근데 중력의 법칙이 이길 사람은 없죠. 자, 어쨌든 물 위를 걸었어요. 걸어서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와 베드로가 탔던 배와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중간에 끝까지 걸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배와 빠진 자리 사이에는 이미 간격이 멀어져 있어요.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격이 있겠죠. 빠져들자 예수님이 딱 낚아채가지고 배에 함께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빠졌을 때 예수님이 잡아채서 배까지는 또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하여간 베드로를 업고 걸었던 손잡고 걸었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베드로 정확히 몇 번 걸었어요? 두 번 걸었어요. 질문. 두 번째는 왜 안 빠졌을까요? 그런 뻔한 대답하지 마시고,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빠졌죠. 그건 3.1교회 저녁예배 성도들의 수준이 아니죠. 그 대답은. 그런 너무 천편일률적인 뻔한 대답하지 마시고, 왜 안 빠졌을까요? 자, 여기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했을 때 그 재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교훈하고 훈련시키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지금 뭘 지적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주님이 이 공포에 떨며 난리를 쳤던 제자들에게 지적했던 신앙의 핵심적 문제가 뭐예요? 연약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흔하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믿음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고 센 믿음이 있는데 센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쪽의 믿음으로 오해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은 믿는 상태가 덜해서 빠져버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에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뭘 보고 빠졌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풍랑이 그를 바닷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이 첫 번째 기적은 물에 빠지는 기적이었어요. 뭐 그런 기적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은 겪어요. 기도 응답도 확실하게 받고 병 고치는 은혜도 경험하고 그런데 그것은 매우 표피적이고 단선적인 신앙의 체험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두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빠졌다고요? 안 빠졌다고요? 안 빠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서 부여잡을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도대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굵은 차이는 뭘까? 바람이 변화가 있었나? 아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람은 두 번째 걸을 때도 불고 있었어요? 안 불고 있었어요? 똑같이 불고 있었어요. 바람은 언제 그쳤죠? 배에 오르고 나서야 바람이 그쳤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고개를 드세요.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성결하고 정결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뻐하는 신앙은 내 확신을 돋구는 신앙이 아니라 베드로의 초창기 신앙인 그런 자기를 덧치라는 싸움이었어요.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싸움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자리까지 장담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아닙니다. 거짓말로 그랬나요? 위선을 떨었나요? 아니요.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하나를 몰랐죠.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칼라는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신앙의 초창기는 자기 열정을 거품 물고 뿜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선동 잘하고 앞장서기 잘하고 뭐든지 나서고 뭐 열심 당에다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베드로 신앙의 칼라는 자기를 얼마나 폼나게 하느냐 덫이라는 싸움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하는 자기 모습 속에서 깊은 좌절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주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사실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배반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좌절하게 바닥에 뒹굴어진 다음에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주님이 디베리아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딱 하나만 물어요. 너 이제 열심 무장 됐어? 이제 마음 단단히 믿음이 굳건해졌어? 이런 거 확인하지 않았어요. 뭐 확인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면목이 없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건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가파스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뜻밖에도 필로세, 한 단계 낮은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누가 놀랬을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얘 베드로 맞아? 옛날 그 인간 맞아? 그래서 다시 물어요. 아가페스메?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아요. 필로세. 아니요. 그런 사랑 저는 못해요, 이제. 필로스의 사랑으로 바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주님이 세 번째 묻습니다. 이제는 아가페로 묻지 않아요. 베드로가 꺼내놓은 그 필로스의 개념으로 되물어요. 필로스메? 그럼 너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니? 그러자 성경 기자가 그 베드로의 심리에 미세하게 떨리는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가 꺼내놓은 보잘것없는 사랑마저도 주님이 꺼내서 되물었다면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필로스메,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맡깁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로 회복시켜 일으키십니다. 뭘까요? 이것이 베드로의 굵은 변화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하늘을 머리로 두고도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은 하늘을 감히 우러러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서 땅에 머리를 향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베드로의 초창기 신앙은 정말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했어요. 대단했어요. 샹 그러면서 말이죠. 막. 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데 이게 몇 번 순이 죽습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혀 우리 입에 김치로 들어가려면 다섯 번을 죽어야 된다 그래요. 배추도 다섯 번을 죽는데 네? 오죽했으면 바울은 매일 죽노라 그랬을까. 매일 죽노라. 매일 죽읍시다. 죽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죽어야 조국이 삽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죽어야 돼요. 여기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요즘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요즘은 진심으로 기도되어져요. 옛날에도 진심으로 하긴 했지만은 요즘은 진심으로 정말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멘.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 헛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갈수록 익어갈수록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탁 낙하채서 베드로를 질질 끌든지 없든지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배는 제자 공동체를 채운 오늘 우리 교회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험한 파도가 높은 세상에 항해하는 외로운 배예요. 어떤 풍랑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3.1교회 혼은 매일매일 철저하게 오늘 베드로의 단말마의 비명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장 굵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470장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있는 보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삼일교회가 재물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저 진도의 조난 중에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